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예, 좌우로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 꼬부라진 여인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기보다는 어떤 이제 상황을 성경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책이 누가의 기록이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여기에 이 꼬부라졌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어떤 상태를 묘사한다는 단어이기보다는 의학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장소는 회당입니다.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본산이죠. 성전 다음으로 중요한 유대인들의 공동체고 또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회당은 말하자면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성도끼리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주 복합적인 이들의 문화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당시 유대사회를 한마디로 압축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간은 언젠가 안식일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적어도 유대인들에겐 안식일은 생명처럼 소중히 붙들어야 될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안식일 날에는 이 버튼마저 누르는 것도 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안식일을 엄하게 여러 규례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은 걷질 못하고 땀을 흘려서는 안 되고 그대로 지켜냅니다. 자, 시간은 안식일이고 이제 회당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1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회당의 총 책임자인 회당장의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고 본론견 결론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인의 관점에서 보죠. 11절을 한번 볼까요? 18해 동안 참 오랜 기간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이 여인이 어떤 질병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상태인가? 영적인 문제였네요. 귀신이 들려 아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이 여인을 제압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꼬부라져. 어떤 영어 번역에는 이 의학 용어를 이렇게 소개를 해서 두 배나 더 구부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배나 더 구부러졌다 해서 더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묘사가 사실은 틀린 묘사가 아닐 정도로 이 여인의 상태는 굉장히 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평생을 힘든 동작을 유지한 채 살았던 거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게다가 이제 밑에 다른 구절을 보면 이 여인은 유대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죠. 자, 그러면 18해 동안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심한 상태로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죠? 회당 안에 있어요. 회당 안에. 그래서 이 위치가 말하고 싶은 상징이 굉장히 큽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의 상태는 이 여인이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다고 해서 여기 뭐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거나 그런 일절 묘사가 없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보았어요. 성경을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보시고. 이 보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치유 기적 속에 자주 등장하는 묘사인데 항상 치유 기적을 할 때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보시고 부르시고. 이게 예수님의 일관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시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평생 이고지고 슬프게 살아왔던 삶의 모든 깊숙한 내면의 그 본질을 꿰뚫어 봤다 그 말이에요. 보시고. 이것이 지금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시선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처연스럽고 곤고한 인생에 예수님의 시각은 늘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육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항상 그 가련한 또 곤고한 인생을 주님은 늘 살피고 주목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시각이에요. 그 시대를 책임진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영적으로 맑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각을 잃어버려요. 오늘은 이 시각과 이 전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일맥상통하는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엘리 제사장이 섬겼던 시대를 보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무법하게 불량스럽게 사는 삶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반증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슬픔을 끌어안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한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술 취해서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끊어라 야단을 치죠. 잘못 본 거예요. 근데 항상 예수님은 교회 아니든 밖이든 그렇게 처연스럽고 곤고하고 가련한 한 슬픔을 가진 인생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그런 정확한 눈으로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아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보세요. 보고만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죠? 부르십니다. 아주 따뜻하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여자야 부르십니다. 달리다굼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자,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일반 치유 기적은 보통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믿음이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는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어떤 대화도 양자간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냥 주님의 일방적인 관찰로 치료로 부르심으로 끝나요. 어떤 대화도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조금 우리가 과제를 하나 남기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여인의 어떤 근거나 조건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쫓아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니까 그때 확인하기로 하고 13절을 한번 볼까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90도 가까이 구부러졌던, 그리고 18년을 생활했던 여자가 드디어 온몸이 곧게 펴지고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막힌 회복의 현장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이 펴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비도 오는데. 네,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장 12절을 보십시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에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 여인의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자, 그런데 조금 더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까지 돌렸어요. 이것이 모든 회복과 치유의 사실상 목적이죠. 근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자, 지금까지는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했다면 지금은 이제 시각을 회당장에게로 이제 좀 돌립시다. 이제 이 광경 모든 지금 회당 안에서 놀라운 광경이 진행되고 있는 걸 그 회당의 총책임자인 회당장이 봤죠. 근데 뜻밖의 회당장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태도는 화를 내요. 화를. 우리 오늘 이 회당장의 분노, 그 분노의 초점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회당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15절, 14절, 분내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까? 무리에게 얘기를 합니까? 예,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회당에 지금 둘러앉아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마치 예수님에게는 어떤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시선을 애꿎은 청중에게로 돌려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율법과 규례상 6일 동안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환자를 고치려면 6일 동안 와서 고치든지 하지 안식일 날 이러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하고 화를 냈어요. 화를. 자, 그러면 이 회당장의 분노는 여인이 고쳐져서 화를 낸 것이냐, 아니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어기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냐,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인이 고쳐져서 화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스토리의 내용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지금 자기들이 목숨만큼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이 지금 무질서해지고 깨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이 분노의 원인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이유일까? 진짜 이유일까? 문장으로는 지금 이 이야기가 맞아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회당장으로서 말씀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자로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일단 뭐에 안중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여인의 고침과 생명의 회복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율법을 어긴 것에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속마음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발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누구의 시각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16절,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이 분내는 회당장을 보고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자,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놀이하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고발하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꺼내신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성을 내느냐, 너희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식일 그걸 목숨같이 지키고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너희들 보니까 안식일날 필요한 일거리 있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 가축대가 목이 마를 때 일정 거리상 그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되는데 소들, 말들, 나귀들 그 이상의 거리를 끌고 가서 목 축이고 물 먹이더라. 이 고발 속에는 무슨 논리가 감춰져 있는가 하면 너희가 돈이라는 시리가 앞에서는 율법 아무것도 아니더라. 생활을 보니까 결국 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 눈앞에 18해 동안 꼬부라져 신음 속에 살던 한 여인의 생명의 회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섭게 분을 내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에서 주님이 그 속을 꿰뚫어 본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엄중하게 지키길 원했고 그 율법을 붙들기를 원해서 지금 성내는 거 아니다. 너희 속에는 무슨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걸 고발할까요?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가치가 고발되어 있다. 결여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오늘 이 대화를 보면 이겁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할 때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에 열심을 냈던 교회죠? 진리. 상황적 배경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은혜의 말씀께 양떼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 유지를 잘 기억하고 받들어서 온 성도들이 거짓 교사를 색출해내고 진리를 사수하는데 목숨을 걸 만큼 열심을 냈어요. 그러다가 그만 진짜 중요한 가치인 뭘 잃어버렸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 밧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보냈던 편지 속에서 경고한 내용이었어.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은 결국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사실상 여인이 아이고 18해 동안 얼마나 딱했을까,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고침받았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갖는 하나의 아이콘은 뭐냐면 그 시대가 붙들고 있었던 종교적 가치, 외식주의, 율법주의, 이중적인 삶, 이것을 이 여인의 묶인 상태에서 성경은 고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한 병이 고쳐졌다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여인이 무슨 잘못 살았다 이런 기사가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황은, 상태는 곧 유대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는 종교라는 틀만 붙들고 그 안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되었던 그 자비와 사랑과 인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종교라는 딱딱한 서늘한 서슬퍼런 화석화된 종교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 얘기를 앞뒤 샌드위치 형식으로 성경 기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이 여인의 이 치유 기적이 등장하기에 앞서 전제된 설명이 뭡니까?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종교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그 회당 안인데 여인은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꼬부라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신음 소리에서 복음의 자유와 생명의 자유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온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시 예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십수년 신앙생활 한다시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조적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진리는 많이 배우고 듣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6장의 고발처럼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니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었으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럼 뭐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복음의 생명력. 그래서 교회는 매일 신생아실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태어나는 생명을 만나는 그 희열 기쁨을 늘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화석화되어가는 종교인의 자리로 내몰리는 위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여름 두 달, 겨울 두 달 온 성도들이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고이든 선교를, 전도를 하러 갈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은혜예요. 어제 아침에 제가 이 선교 전도는 우리 생애의 부업입니까? 본업입니까? 본업이에요, 본업.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이 말씀을 반추해 볼 때 이렇게 종교화되어가는 영역은 없는가? 항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막힌 생명의 환희 앞에 늘 설 수 있는 전도자,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서슴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당 안에 18해 동안 신음하던 한 여인 속에 발견된 우리의 모습, 종교화된 기독교의 모습을